다니엘 19번째, 갈대 지팡이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피라멘, 네. 또, 출애굽기, 네. 또, 클레오파트라. 저는 생각했는데, 네. 혹시 좀 다르네요. 또, 네, 바로, 바로도 생각나고, 또, 우리 성경에 있는, 성경 밖에서는, 고대 살인 운동의 발생지죠. 세계에서 아마 제일 오래됐던 것 같겠습니다. 또,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또 뭐 있습니까? 허니아 지중해를 연결하는, 네, 운하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성지인 시내산, 네. 셀 수 없이 많은 유적과 그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부터 대부분이 산업이에요. 95%가 산업이랍니다. 근데, 나일강,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 나일강은 그 나일강에 따라서 풍요한 농경 지역의 그 안정한 환경 때문에 아주 풍부한 농산물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고대 문명이 찬란하게 빛났던 나라입니다. 이집트와 나일강이라는 강이 없었으면 아마 이집트란 나라조차도 존재조차 못할 정도로 산업입니다. 자, 이런 이집트는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집트한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살펴볼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집트는 주전 605년에 유프라데스 강가 갈비니스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고 과거의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집트는 주전 605년에 유프라데스 강가의 그 갈비니스라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바벨론한테 패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이 세계하기 시작해서 이 과거의 전쟁들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 사막이 점점 커지고요. 이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고 이집트는 예전에 그 허염을 회복하지 못하고요. 지금은 뭐 피라믹 같은 유적 등 뭐 관광으로 간신히 그 이름을 유지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 세계의 고대 4대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그 이집트가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그 백인 그 동료의 그 이집트 관광 경험담을 제가 소개합니다. 카이로 시내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낙타 밑에 프리라이브라는 팻말이 붙여놓고 거기 한 사람이 낙타에 올라가서 이집트에 왔는데 이 낙타에 올라타서 기념사진 한 장 안 찍으면 이집트 온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올라가라고 이제 자꾸 유혹을 하길래 이집트에서 하도 그 상권과 거지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갖고서는 확인했답니다. 정말 훌입니까? 그랬더니 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낙타에 이제 올라가서 사진 찍고 내려오랬는데 낙타가 높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낙타가 지가 구부려야지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려고 하는데 돈 내라는 거예요. 프리라이드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래 프리라이드인데 내려올 땐 돈 내야 된답니다. 상당한 액수의 돈을 털리고 낙타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로에 그렇게 거지들이 많고 가난한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의 음식이나 위생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성지 수배를 갔던 어느 목사님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진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말이죠. 그 강대한 나라. 근데 이집트는 자신을 나일강 강바다 깊은 곳에 엎드린 악어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를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악어와 갈대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던 해상왕국 두로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그 너무나 풍요해서 그 교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집트 역시 교만의 복을 넘지 못한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이집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풍요한 나라이긴 하더라도 차이는 두 가지겠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이라는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갑자기 돈을 번 나라고 말하자면 신흥 재벌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천혜의 혜택으로 안정되고 강한 나라를 오랫동안 지속한 나라, 그러니까 전통과 역사가 가문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수르, 이제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두 나라가 항상 전쟁을 합니다. 중동의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 어디서 전쟁을 하느냐? 꼭 중간 지점인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전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치하는 나라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런 곳에다 이스라엘을 따라주셨을까요? 자, 그 이스라엘이 가장 부러웠던 것은 그 이집트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집트의 옥토가 황무지로 변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말씀이 왔는데 옥토가 황무지로 변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남편은 내일을 알까요? 내 똑똑한 아내는 내일을 알까요? 목사님은 알까요? 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은 나에게는 어떤 좋은 환경,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재능이 많아, 나는 기술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능력자야.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걷어가시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옥터를 황무지로 바꾸시는 분인데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집트는 어쩌다가 그 찬란했던 과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 강대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를 내 아가미를 꿰고 나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나의 강대 가운데서 끌어내고
아멘. 자, 이집트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나일강이 나의 것,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착각합니다. 나일강이 지들이 만들었습니까? 이집트는 자신들의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은 강바닥에 누운 악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바닥에 물속에요? 엎드려면 악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까? 악어를 잡으려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악어가 그냥 큰 입으로 물어서 강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이건 완전히 천하무적입니다. 이집트는 마치 악어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꺾을 수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자신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강 속에 엎드려있는 악어라고 착각하는데 이 악어를 끌어내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큰 가뭄이 와서 강이 바닥까지 말라버리면 재주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천연의 환경을 가진 나라라고 할지라도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좋은 환경도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 백성한테만 좋은 환경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의 네 소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2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 속담에 썩은 동화책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잡고 있으면 끝나줄 거 잡고 있다는 얘기. 뭐 상대가 잘 나오는 대사입니다. 근데 중산스러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썩은 동화책이라고 안 보시고요. 성경은 갈대 지팡이라고 하십니다. 네.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능력, 재물, 배경,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내 아내, 내 남편, 썩은 동화줄 혹은 갈대 지팡인 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시오. 그건 언제, 사람이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먹는도다. 그것은 상인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힘 있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강바닥에 누운 악어를 공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는 자신을 강바닥에 누운 악어라고 접하는 이집트를 하나님은 상한갈대 지팡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네. 세상의 강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하는데 이집트는 사실 속이 빈 갈대 지팡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한 조각이 그냥 남은데 이 튼튼한 지팡이인 줄 알고 기대는 사람 손만 찌르게 된다 그런 말씀 같아요. 여러분 갈대는 겉으로 보면 아주 대나무처럼 단단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안이 텅 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은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갈대 지팡이를 힘 있는 지팡이인 줄 알고 힘을 주면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이거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의지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근데 그렇다는 걸 성경은 시작부터 보여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풍요에 보이는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는 항상 풍요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이집트한테 뺏길 뻔했죠. 그럼 그 아들은 좀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 이삭도 흉내를 들어서 이집트로 가다가 하나님 나오신 다음에 중간 지점은 그랄 땅이죠. 그런데 지금의 브레셋 땅에 주지 않는데 역시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 왕들은 항상 이집트 왕의 구원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찾아왔다고 세상을 의지하고 매달릴 때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 성경은 시작부터 너 그러다가 네 사랑스러운 아내까지 뺏긴다. 대를 이어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중간에서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보다는요 사람 숫자나 뭐 재정이나 힘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지하죠. 여기저기 전화 걸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내가 어떤 위험이 당할 적에는 하나님께 내려놔야 된다고 결정해 두시기 바라는 건요, 사람이 막상 급해지면요, 판단 능력이 없어집니다. 막 허겁대면서 당황하다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기 쉽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어쩔까 저쩔까 그러고 있는데, 어쩌면 저 알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무슨 길이 하나 보이는 것 같으면요, 거기에 매달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마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세상과 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간다. 네, 이 정도 가야지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힘이 없다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이 갈대지팡이 썩은 동아찌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9장 9절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이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네. 하나님의 옥토를 사막과 황무지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갈대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바벨론이라 하여금 이집트를 꺾으십니다. 이거 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들이 이집트 믿어봐야 말짱 헌일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막대기 정도입니다.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많은 것은 바벨론이 이집트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시기 위해서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스르를 멸망시킨 신은 바벨론의 침범을 받아서 왕과 에스겔 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에스겔사 상황이.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도망쳐야 했습니까? 이집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라 갈대지팡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기가 오면 도와줄 사람을 찾고 동아찌를, 뭐 썩은 동아찌라도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썩은 동아찌를 꺼내주면 떨어지는데 뭐 더 크게 다치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와 도움이와 의지하실 뿐이야. 다윗의 기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런 과정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는데 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분하게 많이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현 상태에서 나에게 허락된 것 중에서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1300불짜리 렌트 이상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1300불짜리 렌트가 후배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참 1300불 렌트 중에서는 최고의 렌트 그런 거 주시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30장이죠.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 이집트가 망한다는 말씀이 이제 임하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바벨론이라는 칼에서 그 이집트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합니다. 30장 4절이에요.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네,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인 칼, 바벨론입니다. 이집트를 철저하게 심판하셨는데 이집트는 마치 갈대지며 지팡이처럼 무지한 대생이 못된 것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보다 물질과 사람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도 그래. 근데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삶의 주관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바벨론이 갑자기 강해진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신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역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나라일 뿐인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불허하면서 뭐 바벨론, 이집트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거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여러 번 동맹을 했습니다. 군사 동맹을.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꼭 배신 당해요. 치여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데 역사가 지금 교훈입니다. 이집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이나 시드기야 왕 당시에 유다는 갈대와 같은 이집트와의 동맹으로 인해서 참 전쟁에 같이 지고 주로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치명적인 수단을 겪어야 하는데 송빈 강대국과 동맹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급하면 찾는 것이 이집트인데 이집트가 제일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찾는 것이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재산, 그리고 또 뭐죠? 인맥입니다. 인맥은 영어로 백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잘 돼요? 내가 반응하면서 급하다고 내 친구 평소에 잘 친구 아는 사람 전화해갖고서는 좀 도와줘 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명확한가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도와주는 게 세상입니다. 저 사람 갚으라고 그러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꼭 굳이 동료가 되어줍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볼 때는 완전히 돌변한 날에 이스라엘 무슨 뭐가 있습니까? 도와줘도 다시 가실 것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의지하고 기대하러 가면은 귀찮아하죠. 뭐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뭐 나중에 가져오겠어야지 도와주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겠습니까? 거짓치고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와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거짓치고 받아요. 참 세상 나는 참 명확합니다. 투자 가치가 없는 곳에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 원리예요. 그런데 경제 원리를 벗어나는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이런 것이 안 통합니다. 급하면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경제 원리에 구속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각이 쉬운 상황이 하나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강한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한가한 귀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교회에 오시지만요. 우리 목사한테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범씨 잘 들어요.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발버둥치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약할 때 제일 강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은 약할 때 제일 강하답니다. 이건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약하면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는 않죠. 황무지 같은 삶을 살 때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보고 때만 이르면은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황무지를 옳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이런 일은 저에게도 일어났었고 우리 백목사한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백목사 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소름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목사가 결혼할 때 하나님한테 성경 구절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사장께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전해졌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입니다.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에는 항상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과 같아도. 그 에스겔서 29장 21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너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이 뿔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 영광의 날입니다. 뿔은, 성경에서 뿔은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데,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고 신뢰할 뿔은 바로 이 뿔. 누굴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상황할 때도 꺾지 않으신 분, 또 거주하는 분도 끄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중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우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태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네, 그렇게 연약한 것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메마른 삶 속에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따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이스라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잠시 멸망하듯 하지만 회복의 역사에 대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타락한 인생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 우리 예수께한테는 여러분의 하나하나가 기르는 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우리를 연다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성을 받으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에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얼마나 왜 찬송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찬송받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항상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집트, 강바지 약들은 아고라고 접하는 이집트. 하나님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항상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교회 형제들 자매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